앞에서는 불신과 건전치 못한 사람들의 죄악상을 모두 19가지로 지적을 했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들과 반대로 복음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자신의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고난을 당했음을 자신의 전도사역에서 실제로 겪었고 디모데가 듣거나 직접 보았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경건하게 살고 일할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15절부터서는 바른 진리의 경건으로 이끌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과 경건을 훈련할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신약성경 중에서도 이 디모데후서의 귀중한 교훈이면서 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의 역할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경건을 위한 신앙의 귀중한 도구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갈수록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니라 사람의 편리와 안위를 위해서 사람이 만든 소위 말하는 교리로 더 옮겨가게 될 것임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경계해온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왕정시대 때부터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하는 열왕기하 17장 15절에서 16절 상반절에 경계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도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5장 6절과 9절입니다. 경계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신앙의 전통이나 교훈들은 오늘 우리에게 경계를 주는 데서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바로 이끄는 도구는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만이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도록 올바른 믿음의 길에 세워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만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천국행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특별히 결론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0절에서 11절입니다. 바울이 받은 박해와 고난을 그대로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에서 두 번째 주제에서 다루겠지만 하나님 안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은 가만두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격려한 바 있습니다. 바울은 애당초부터 디모데에게 이러한 일들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고난 속에서 이미 경험한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10절인데 바울이 여기에 거론한 일곱 가지의 항목은 믿음 속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덕목입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나의 교훈은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에서 증거했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귀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귀도라 하니 하는 사도행전 17장 2절 하반절에서 3절에 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도의 십자가를 중심한 구속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교훈의 중심이었죠. 사실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통한 죄인 구원보다 귀중한 교훈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의 고백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행실은 자신이 확신하고 전했던 복음의 논리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자신의 삶이었음을 이제 12절 이후부터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의향은 당연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바울의 계획이며 뜻입니다. 이러한 삶의 목표를 달성하려 하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과 했는데 자신의 복음과 함께 달리는 인생의 과제는 절대적으로 믿음직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여 마칠 때까지 변함없이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했는데 단어적인 의미는 긴 마음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기다리는 자세로 예수들을 만난 후에 바울만큼이나 인내를 가진 사람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러한 자신의 자세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믿음의 사람이 조급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다면 그렇습니다. 사랑과 인내와 했는데 죄인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본보기이며 이웃은 물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백성들의 마음으로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역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한 것과 같아야 복음을 위해서 애쓸 수 있고 이러한 사랑을 가질 때 고통 가운데서도 오래 견딜 수 있는 인내가 가능할 것입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너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11절에 했는데 앞에서 자신의 영적 자세를 증거한 바울은 그러한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거쳤던 도시들을 거론하면서 디모데를 만나기 이전에 겪은 안디옥에서부터 디모데가 직접 볼 수 있었던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박해가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고 이것은 주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였습니다. 바울의 견디기 힘든 박해는 물론 다메섹에서 예수들을 만나기 전 자신이 먼저 그랬지만 그도 예수께서 약속을 따라 나셨음에도 자신들의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것에 절대적으로 대항하는 유대인들의 박해였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자신이 했던 것을 보면서 자신의 복음 증거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참을 수 있었겠지요. 이렇게 동족들로부터 받은 박해가 바울에게는 더욱 고난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오히려 이 고난을 기뻐한다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귀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 고백함을 듣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을 주장하는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를 통한 증언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욥기서 5장 7절에 했지만 그 고난이 죄가 아닌 의를 위한 것이라면 충분히 감사가 되는 것은 베드로 사도의 증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 14절이고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한 사실을 디모데가 직접 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예수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11절 하반절에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예수도는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치셨고 건진받은 그의 모든 일꾼들과 백성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해도 그 가운데서 반드시 건지실 것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지만 디모데가 보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죽음 가운데서도 일으켜주신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에 구원의 역사가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고 앞으로 디모데와 그의 백성들이 이런 일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건지심을 받을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12절에서 14절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러이러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과 고난을 각오해야 함을 지적한 바울은 예수도를 따르며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속이고 속는 이 세상에서는 박해를 각오해야 함을 지적하면서 이 불합리한 박해를 능히 이기며 살 수 있는 생명의 삶의 지침이 바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해온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12절인데 경건이나 믿음은 디모데 전후서의 기본 단어입니다. 어쩌면 세상 속에서 섞여 일반적으로 산다면 이런 어려움은 겪지 않아도 되겠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려고 하면 박해를 각오해야만 한다는 권면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행복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인 디도에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디도서 2장 12절에 격려하고 있음을 읽습니다. 디모데는 이미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둘러선 사람들에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말하는 바울의 당부를 이미 들은 바 있었을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려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환난이든 박해이든 각오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핍박에는 분명한 보상이 있음도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8절에 확신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3절인데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다면 여기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박해하는 악한 사람들, 즉 악한 세상 사람들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경건해지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경건해질 수 없고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 악하여지는 것은 범죄한 사람의 자연적인 상태입니다. 사람은 경건해지려는 훈련과 노력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가 아니라 점점 악하여진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비극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까지 그럴 것임을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계시록 22장 1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속이는 자, 고에스, 마술사, 사기꾼 그런 말입니다만은 본래의 의미는 고아오. 장례식에서 돈을 받고 우는 사람에게서 유래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성향대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점점 거룩함에 나아간다면 속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속임을 받는 것에 매력을 가지고 계속 속이는 짓을 그만두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도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런 데서 개선되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욱 악화해진다는 안타까운 결과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4절인데 세상이 비록 이럴지라도 그러나 너는 디모데를 지칭하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경계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는 적어도 어려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자신의 어머니 유니게에서 지속적으로 성경을 배워왔고 이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모르긴 해도 디모데의 외할머니나 어머니는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삶에 실천하며 가르친 것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4절에 라는 바울의 지적이 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중요한 중심을 이루는 낱말은 거하라, 머무르다, 살다, 존재하다, 남아있다 라는 당부입니다. 귀중한 신앙의 가르침은 그것을 듣는 데 만족하지 않고 그 들은 교훈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생명이 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인 성경에 대한 확신과 역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이 전파돼서 왕성해졌을 때 그들의 삶의 도구였던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사도행전 19장 19절입니다. 그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은 5만, 이것이 당시의 화폐단위인 드라크마든지 아니면 로마의 화폐단위인 데나리온이든지 대부분이 다 하루 일꾼의 품삯입니다. 요즘 하루 임금이 얼마냐? 일반적으로 12만 원이래요. 하루 임금이 12만 원. 그래서 5만을 곱하니까 60억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60억이나 가치가 있는 책을 불살라버렸다. 왜 이 상당한 금액의 책을 불태웠을까? 이만한 액수의 가치를 불태웠다는 것은 그들이 진리를 알고 난 후에는 그것이 남을 속이는 방법을 기록한 책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아, 이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것도.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5절인데 성경의 가장 귀중한 가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어두운 지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게 하고 희락의 동산에서 사람을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을 희락의 동산에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해서 기록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런 귀중한 생명의 도구인 성경을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15절 상반절에 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배우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는 경쟁의 훈련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사람의 교육이라기보다는 짐승의 훈련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을지라도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무서운 약육강식의 밀림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감사해야 하고 책임을 가져야만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걸 말해요. 글쎄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감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대단히 부럽고 또 부럽습니다. 이 구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5절 하반절에 하는 확신이야말로 대단히 귀중한 확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지혜를 사랑하고 그것이 철학의 영역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철학은 이 육신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칠 뿐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철학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는 교훈은 없습니다. 성경밖에는요.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능인으로 하여금 하여 디모데는 물론이고 누구든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접근한다면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종류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6절인데 이제는 성경 기록의 과정과 역할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먼저 모든 성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는 물론 선지서로 구성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16절 상반절에 성경은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쓰여진 책은 결코 아닙니다. 기록한 사람은 도구일 뿐이고 성경의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구로 택하신 사람의 영혼 속에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은 누구보다도 사도 요한을 통한 기록이 가장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 중요한 또 한 가지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역시 요한사도가 이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신 우리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들을 통한 인류 구원을 위해 기록된 것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많은 목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부수적일 뿐 여기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6절 하반절인데 이것은 적어도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남이 없이는 성경을 통한 이런 유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교육의 교과서는 성경 외에는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바로 교훈인 거죠. 다음으로 책망인데 성경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책망을 주십니다. 이 책망은 또 성령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오심을 예언하시면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에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합이라 했는데 올바른 상태로 회복, 또 교정, 고침, 개선 그런 말인데 본래 의미가 뭐냐? 위에다가 똑바로 세운다. 위에다가 다시 바로 세운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항상 옳지 못한, 건전치 못한 교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신앙의 지침서입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앞에서 마술을 가르치는 얘기를 했지만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의 정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의, 즉 공의를 가르치는 유일하고 효과 있는 교과서인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7절 마지막인데 이 성경을 통한 교훈의 목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위해서 이 교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미 디모데를 향하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당부를 준 것처럼 그 교과서가 바로 이 성경인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사람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과 함께 감당하게 할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참고로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배가 이제 지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를 의미하는 엑사르티조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수준에서 맞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교육시키기에 완전한 책입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책들은 읽는 것으로 끝나지만 성경은 그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고 바라고 기대한다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게 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원저자의 심정으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성경을 보는 것과 그냥 보는 것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감당하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